사모하다라는 말은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 또는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주로 존경과 애정을 담아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거나 따르는 마음을 표현할 때 사모합니다 사용하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모하듯이 간절하게 선을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면 또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르고 집중한다면 신속히 선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선의 사전적 의미는 착하고 어질다,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음 또는 그런 것이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가진 선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이 선을 마음 안에 이루면 아버지 하나님을 꼭 닮은 아들, 딸로 인정받아 지극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으로 이룬 만큼 천국에서도 영광을 누리며 모든 행함에 대한 상급도 온전한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지요. 이런 사실을 알기에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항상 선을 사모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선을 온전히 이룬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선하고 이 성결의 복음을 듣기 전보다는 선하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세상 사람들보다 선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비하면 선하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라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악이 전혀 없는 선을 이루어야 하지요. 악이 없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의와 틀 속에서만 바라보면 자신의 선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렵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마음을 나는 얼마나 이루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 악이 조금도 없는 온전한 선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루려면 첫째, 악을 철저히 미워하고 싫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선을 이루려면 당연히 선과 반대되는 악을 미워해야 하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선을 사모한다 하면서도 악한 것에 여전히 미련을 두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성결되기 원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악을 버리지 않고 옛사람의 구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진실하기 원한다면 거짓이라는 악을 철저히 미워해야 합니다. 이제 거짓말을 안 해야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 육의 속성 자체를 철저히 싫어해야지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 시간에는 정직하게 해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하고도 현실로 돌아가면 기도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될 만한 상황을 만나면 또다시 속이게 되지요. 물론 기도한 것이 있으니 조금 마음이 끄름직하긴 하지만 뭐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이번만은 좀 대충 넘어가자 하지요.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된 속성 자체를 참으로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큰 손해를 감수하는 한이 있어도 결코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악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얼마나 자신에게 해롭고 부끄러운 것인지 여러분이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악을 싫어하여 버릴 수 있고 그런 만큼 선을 사모하여 이룰 수 있지요. 사람이 어떤 악으로 인해 연단을 받으면 그 악이 얼마나 자신에게 해로운 것인지를 이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가 물이 팔팔 끓는 주전자를 보면 처음에는 신기하고 재미있어 보이지요. 또 어린아이들이 가끔 이제 화상을 입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밥통, 전기밥솥, 압력솥 이런 데 보면은 아이들이 거기에서 소리가 나고 또 나중에 김이 올라오니까 호기심에 그것을 만져서 크게 화상을 입는 아이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이 뜨거운 주전자에 한번 손을 대고 나면 그 느낌이 달라집니다. 주전자는 더 이상 신기하고 재미있는 물건이 아니라 뜨겁고 무섭고 아픈 것이 되지요. 그래서 자신에게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체험해 보았기에 자기가 호기심이 있어도 만져보고 싶은 것도 싫어하게 되고 스스로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당회장님께서 열장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다리미를 이제 뜨거운 열로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호기심 속에 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온도로 아이들에게 갖다가 손을 대요. 그럼 처음에는 이 아이가 재밌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온도를 살짝 올려서 되지 않을 정도로 화상 입을 입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아이가 나중에는 정말 그래요. 저희 아이도 그렇게 키워봤거든요. 손을 갖다가 이렇게 대도 막 아이가 몸을 막 손살을 내치면서 이렇게 밀어냅니다. 예, 그렇게 돼요. 바로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도 먼저 악을 철저히 싫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나쁘고 해로운지 스스로 깨달아야 하고요. 어떤 성도님이 혈기를 크게 내고 나서 며칠 동안은 감기 몸살로 심하게 고생했습니다. 환자 기도를 받아도 여전히 열이 펄펄 끓고 아파서 끙끙 앓던 중에 이제 혈기 낸 일이 문득 떠올라서 통해 자복을 했지요. 기르고 나서 기도받으니 금세 열도 내려가고 감기가 나았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고 나면 교훈이 마음이 새겨집니다. 혈기를 낸다는 것이 이처럼 나 자신을 해롭게 하는구나. 내가 아플 수도 있구나. 내가 악을 바라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지킴받지 못하게 되고 사단에게 송사거리를 내어주는구나. 깊이 깨닫게 되지요. 그러니 이제 어떤 상황이든 어떻게든 혈기를 버리고자 진심으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적질이나 간음, 교만, 미움, 시기, 질투, 무엇이든 그로 인해 연단을 크게 받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롭게 하는지 명심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5절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노라 하였는데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저의 약한 것을 하나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교만함으로 인해 1997년도에 죽음의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아는 진리는 최선을 다해 행하려는 지극히 평범한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믿음과 신앙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되었지요. 제가 볼 때에는 상대가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 것인데 정작 당사자는 아무런 신앙의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분별하고 정확히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당시 제가 운영하고 있던 미용실 손님으로 오셨던 주회중 두 분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을 말하고 여쭤보았습니다. 안식일을 어기고 세상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물론 실명을 거론하거나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그 사람이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분이 노코멘터를 하는 것입니다. 옳다 그러다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말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참 민망하죠. 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야 했지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고 나고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시지? 그 이후 기침이 한번 나오더니 그만 그 바로 심한 감기 몸살이 왔습니다. 그 아픔의 강도는 살아온 저의 인생에서 가장 심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간 것은 아니지만 몸이 너무 고통스럽고 한기가 나고 잠을 자지 못하게 되어 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 기도를 참 많이 했지요. 그 당시 저는 단일 차례가 끝나고 이제 미용실에서 단일 차례를 늦게 오기 때문에 늦게 퇴근을 해서 늦게 오기 때문에 이제 한 시간 정도를 더하는 별미 기도에 기도를 했고요. 별미 기도의 찬양을 도왔는데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당시 기도회를 인도하신 은퇴하신 김영성 목사님이 힘드실 것을 알기에 저는 사실 사경을 헤매는 것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지켰지요. 그리고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떤 것이 담이 되었는지 깨우침이 없었어요. 반드시 이게 죄의 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플 텐데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플까? 감기 몸살에서 내가 왜 지킴을 받지 못했을까? 깨우침이 없었어요. 그런데 별매 기도를 하던 어느 날 제 마음에 내가 악한이라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하고 울면서 기도했지요. 그러자 제 마음에 내가 형제를 판단하는 악을 범하였노라 라는 음성으로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순간 제가 두 분의 전도사님들에게 일꾼이 주의를 어기고 세상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 가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장면을 떠올려 주신 것이지요. 그 깨우침을 받고 저는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민망함과 죄송함 그리고 감사함에 눈물 콧물로 통회자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제 마음이 홀가물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몸이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이후 2주 정도를 몸살 기운으로 호된 연단을 받으면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이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의 신앙생활과 사명 감당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신앙의 모토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으로 보고 선으로 듣고 선으로 말하자입니다. 상대가 선하지 않게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선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여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악에 동조하거나 무관심 가운데 입을 다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데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리를 말하는 것 같고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밝히 분별한다면 그 마음의 이 숨은 의도가 보입니다. 그럴 때는 굳이 지적하여 상대를 민망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명확한 진리의 기준으로 분별하여 악에 동조하거나 악한 꾀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선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항상 진리로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죠. 그러나 지혜가 있다면 이렇게 큰 연단의 고통을 직접 겪지 않아도 악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연단받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교훈 삼아 자신의 악을 발견하여 벗어버리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악으로 연단을 받고 그것이 나쁜 줄을 깨달았다면 다른 모든 악도 나쁜 줄 깨닫습니다. 악을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매번 연단을 받고 마음고생을 해야 버릴 수 있다면 참 얼마나 답답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악은 하나님께서 심히 싫어하시는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도 아무 유익이 못 되는 것입니다. 유익이 안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축복을 가로막고 오히려 시험 환난을 당하게 되지요. 더 좋은 천국에 갈 수도 없게 하며 심할 때는 여러분을 지옥으로까지 끌고 갑니다. 로마서 12장 9절 후반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신 말씀처럼 철저히 악을 경계하고 미워해야 하지요. 아무리 작고 미세한 것이라도 용납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루려면 둘째,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란 마음 안에 있는 육신, 즉 아직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언젠가는 행함으로 유발될 수 있는 비진리의 속성으로 인해 즉 비진리의 지식 또는 이론이 혼의 작용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육신이 있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공중에 흩뿌려 놓은 어둠의 전파를 받아들이게 되지요. 이때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생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음의 미움이라는 육의 속성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말을 전해들으면 무례하다, 불쾌하다 이런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지요. 이러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마음 안에 육신, 곧 혈기, 서운함, 미움, 자존심 같은 비질제 속성들이 더욱 강한 힘을 얻어 막 속에서 요동을 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당장 가서 혼내줘야 되겠다 이런 비질제의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또한 타협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라는 세상 지식이 둘로 굳어진 사람은 각 사람의 신앙과 형편에 맞추어서 이해하려는 생각보다 자기가 옳고 상대가 무조건 틀리다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았다 해도 육신을 버리지 않는 만큼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영의 속성을 주관하시는 성령보다 육신을 주관하는 사단의 역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곧 진리와 반대되는 비진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불같은 기도를 통해 마음에서 육신을 벗어버리고 부지런히 진리의 지식을 입력해 나가며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노력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없지요. 반대로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범사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뜻에 맞춰 생각하는 것을 뜻하며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 자신의 부족한 분야를 깨달았을 때 육신의 생각은 자기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낙심과 슬픔을 가져다 주지요. 충만하게 달려가는 주위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서운함과 감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 정죄할 뿐만 아니라 자신조차 악하게 바라봄으로 스스로 이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으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능히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영의 생각을 하면 믿음으로 불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힘이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연단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는 생각에 두렵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녀를 더욱 품어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지요. 이처럼 영으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할 때 신속하게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진리의 생각, 곧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리의 지식을 떠올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상대를 자신의 의의와 틀 가운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보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현실을 보고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예,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영을 낳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잘못된 지식과 이론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진리로 바꿔나가는 만큼 바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음에서 이 육신, 곧 비질제 속성을 빼내고 영의 내용물로 채우는 만큼 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 마음에 영의 내용물을 채워나갈 때 중요한 것은 불같이 기도하며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 비질제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진리의 생각을 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입의 말도 다 선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잘 가르치며 뜨겁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중심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생각과 마음까지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인정받을 수가 없지요. 선하지 않는 생각, 진리가 아닌 생각은 결국 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판단하고 정리하고 헤아리고 있으면서 상대를 미워하고 있으면서 항상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합당한 그 이유들을 찾거든요. 상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워할 행동을 했고 이해 못할 행동을 했고 했기 때문에 아 이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 비진리와 악, 이것을 정당화하는 사람은요. 결단코 그것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물론 선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선한 생각만 하려고 노력하지요. 상대가 나에게 악을 행해도 서운해하거나 감정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상대를 판단, 정죄하지 않고 상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며 상대 입장에서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도 그 생각이 진리가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름대로는 선을 행한다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교구의 지역장 한 분이 마음이 뜨거워서 큰 부흥을 이루어야겠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지역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함께 모이고 전도와 신방에 함께 하자고 노력하자고 부탁했지요. 그런데 지역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지역장님의 애타는 마음에 상관없이 마음을 모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도 지역장님이 영의 생각을 한다면 조급해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저분도 더 충만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사랑으로 기도해야지, 섬겨야지 하며 끝까지 상대를 믿음으로 바라봐줍니다. 자신도 지역 교구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린다는 생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반면 육신의 생각이 있다면 어떨까요? 저분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어찌 이렇게 충성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 속에서 판단,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한테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일부러 마음을 모아주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오해하여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요. 옆 지역은 오히려 지역원들의 마음을 모아 뜨거운 마음으로 지역장을 도와주는데 우리 지역은 왜 이럴까? 나 혼자만 뜨거우면 무엇하나? 지역원들이 안 따라주니 너무 힘들다 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니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부흥의 열매를 따기도 전에 낙심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모두 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고자 하지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한 만큼 선하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말로는 믿음으로 부흥시키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선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욕심,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을 주장하는 의와 틀,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속상하고 참지 못하는 마음 등 여러 가지 육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진리가 아닌 또 생각들이 나오고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내고 있다면서 자신이 선을 이루어 있도록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항상 깨어 분별하므로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참으로 선한 생각만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루려면 셋째, 영적인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사랑이 있으면 악을 행치 않고 범사에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이때 사랑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랑을 말하지요. 육적인 사랑은 아무리 뜨겁게 사랑한다 해도 결국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과 생각에 맞지 않으면 상대에게 불편하고 악을 행할 수도 있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영적인 사랑이 있어야 선을 이룰 수 있음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거지 형석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버지는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형, 곧 큰아들이 밖에서 종일 일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이 잔치를 보고는 그만 마음이 상하고 말았지요. 그동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일한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잔치를 베풀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책망을 받아야 마땅한데 마치 큰 공이라도 세우고 돌아온 것처럼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었으니 이해가 안 되지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할수록 자기가 화내는 것이 정당한 것 같고 그럴수록 억울한 생각, 서운한 생각이 막 더 밀려옵니다. 동생이 아버지 돈을 받아가서 방탕하게 놀고 먹을 때 나는 바보라서 집에서 대학빚에도 열심히 일만 하고 있었나? 내가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는 왜 나보다 저 동생을 더 사랑하시나? 동생은 자기 몫의 유산을 다 받아 써버렸는데 아버지는 내가 힘써 일해서 불려놓은 이 재산도 나중에 또 동생에게 나눠주시겠구나. 이런저런 온갖 생각들이 밀려오지요. 형이 계속해서 옳고 그름만을 따지려고 한다면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만 계속 동원되어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지요. 영적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사모하는 여러분은 형과 같은 입장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께 서운하고 동생을 책망하고 싶어도 일단은 꾹꾹 참고 웃는 얼굴로 들어가시겠지요? 이것은 선이 아닙니다. 또 아버지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니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순종해야지. 동생이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무사히 집에 돌아왔으니 다행이지 하고 어찌하든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겠지요. 그렇지만 이 모습 또한 진정한 선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선을 행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참으로 선하다고 할 수는 없지요. 아버지의 선한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며 단지 자기의 악을 눌러놓은 것뿐입니다. 만약 형이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며칠이 지나도 아버지 태도는 여전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건강이 상했으니 좋은 음식들을 먹어라. 작은 아들에게 좀 더 쉬어라. 몸은 어떠니? 하면서 계속 동생을 살피며 위로하시는 것이지요. 형은 뭐 여전히 나가서 일을 하고요. 그러면 형은 속이 더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이니까 아버지에 대한 도리니까 아들의 도리이니까 그래도 참아야지 라고 하지 않지요. 형이 아버지처럼 동생을 사랑한다면 판단, 정죄도 없고 서운함도 없습니다. 동생 때문에 내 유익에 손해가 갈까봐 계산적으로 따지는 모습도 없지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동생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그 초라한 행색을 보니 불쌍하여 어찌하든 위로해주고 싶지요. 그러지 못하고 시시비비를 따지며 감정과 불편함이 요동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에 억지로 참아야 하고 그러다 결국 참지 못하면 악을 바라게 되지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상대 유익을 구해줍니다. 사랑하면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비록 잘못을 행한다 해도 믿어주며 좋은 것도 다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기지요. 보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리를 가져하면 심리까지도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 추운 겨울인데 사랑하는 연인이 나와 함께 오리까지만 우리 집이 예를 들어서 뭐 1km인데 500m만 데려다 주세요 하면 500m만 데려다 주고 돌아오겠지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1km 다 걸어갈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돼요. 사랑하면 그래요. 또, 속옷을 달라 하면 기꺼이 내어줄 뿐만 아니라 아니 속옷이 없을 정도면 겉옷은 안 필요하세요? 라고 먼저 물어볼 수 있지요. 그러나 이런 마음과 행함을 단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준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랑이 있다면 원수에게도 이러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애매히 뺨을 맞는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찌하든 상대 입장에서 이해하려 하고 용서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얼마나 영적인 사랑이 임했는지요. 만약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인가 악인가 고민되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사랑인가를 분별해서 영적인 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창세기 9장 내용을 보면 영적인 사랑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지요.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사랑이 있다면 설령 아버지 허물을 보았더라도 덜어내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 자녀의 도리이지요.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나가는 이런 행인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아마 덮어줄 겁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덮어준 것이 아니라 다른 두 형제에게 가서 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때는 이제 사람들이 다 진멸당하고 노아와 일곱 식구밖에 없었잖아요. 총 8명의 사람. 그런데 만약에 함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제 동네에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아이 우리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주무셨다고 이렇게 가서 소모도 낼 수 있는 그런 중심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예, 형제들에게 전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그러면 함에게서 이 일을 전해들은 샘과 야벳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9장 23절을 보면 샘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샘과 야벳은 아버지 허물을 보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그 허물을 덮어주었지요. 다른 사람이라 봐야 누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자부들이 있죠. 예, 노아의 자부들이 있죠. 샘과 야벳의 마음과 행함이 함의 모습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한 사람은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알렸으나 다른 두 형제는 그 허물을 보지 않고 또 뒷걸음쳐서 덮어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곧 사랑이며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설령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마치 그것이 자신의 허물인 것처럼 민망히 여기지요. 예를 들어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라면 남편이 잘못되기를 바랄 리가 없고 설령 남편의 흠과 티가 보인다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이지요.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꼭꼭 숨기죠. 그러면서 덮어줍니다. 오히려 부모는 가슴 속에 그것을 깊이 묻어두고 감옥에서 고생할 자녀 생각에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죠. 또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대신하여 속지 않은 뜻에서 겸허하게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정 사랑이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가족 간에도 서로의 허물을 드러내고 알리어 피차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예전에는 가난했고 힘든 삶들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도 많지 않았고 재정도 어려웠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그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지 못하고 뭐 작은 댁에 맡기던 아니면 고모집, 이모집에 이렇게 자녀를 맡겨서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 지금처럼 풍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풍족해도 이렇게 조카들이나 아니면 이제 남의 그 물론 친척이 와서 살지만은 이게 잘해주기가 참 쉽지 않죠. 그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주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 집에서 세상 표현으로 뭐 이렇게 얹혀 산다고 하나요? 얹혀 사람은 눈치가 보이죠. 눈치가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눈치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똑같이 밥을 주었어요. 똑같은 걸 주었어요. 똑같은 걸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예, 사촌 형 거는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예, 나는 그렇지 않은 것을 주시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다 자녀들이 잘해주길 원했죠. 그러나 사랑을 똑같이 부모님은 준다 했지만은 자녀들이 느끼는 사랑은 다릅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랑을 못 느낀 뭐 아들이나 딸들은 나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았어. 어머니에게 사랑을 못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뭐 친구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또 형제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추억만 그 사랑만 가득할 것 같은데도 그것을 거듭거듭 말을 해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랑이 없다는 거죠. 돌아가신 분이라 해서 듣는 것은 아니지만 예, 정말 내 안에 영적인 사랑이 있다고 하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모습들 때로는 내가 소원할 때도 있고 내가 제대로 이렇게 보살핌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때 그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거 부모님들이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더 이상 소원할 것도 없는 거고 예, 더 이상 미워할 수도 없죠. 오히려 그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오히려 더 정말 간절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애절한 그런 마음이 예,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형제 간에도 어떤 허물이 있으면 또 다른 형제에게 이내 그 허물을 알립니다. 막 그래서 형제 간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누구의 허물을 발견하면 그 생각은 판단하기에 빠르고 그의 마음은 정죄하기에 빠른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는 바로 사랑이요. 사랑은 상대 허물과 죄까지도 덮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까지 지적하여 들추어내려 한다면 이는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 알아도 단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뿐 영적인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흠과 점과 티가 없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하거나 정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를 베푸셨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으며 죄인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돌이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우리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부모, 형제, 남편, 아내는 물론 주원에서 한가족인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지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혹자는 상대 허물을 보아도 못 본 채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허물은 곧 죄요. 죄 삭슨 사망이므로 허물로 인하여 상대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허물의 경중에 따라 때로는 사랑의 권면이나 훈계, 책망 등 상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상대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들보를 다 빼는 사람이라야 남의 티를 지적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해도 이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권면이나 책망을 한다면 상대에게 양약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참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선을 사모하는 마음은 선을 사모하는 마음에 간절한 사람은 내가 영적인 사랑을 얼마나 이루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항상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이 성결의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선을 사모하되 적당히 선한 정도에 그치지 말고 악이 전혀 없는 선을 이루어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악을 철저히 미워하고 싫어해야 한다 했습니다. 둘째,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하고 셋째, 영적인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런 선한 마음을 이루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영육간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만민은 영육간에 항상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창립 43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만민을 사랑하시고 당회장님을 보장하시는지를 저는 체험했습니다. 저희가 행사에 있던 그 장소 대관하고자 하는 날에 다른 업체의 행사가 그곳에 계획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외부 행사가 취소되어 우리의 일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착한 비용으로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루 장소 대관비가 4천만 원에 가까웠지만 그 비용을 지불한다 해도 그 전날 행사가 있어서 10월 12일 당일 자정을 넘어 1시경에 우리 행사 업체가 들어가 무대 세팅을 하고 영상과 음향 등을 준비해야 했죠. 그런데 반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9월 치유 집회를 위한 성령 충만 다니엘 철화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2월 22일 월요일에 창립 43주년 기념 예배와 예능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기획실 직원이 일정을 확인하고자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그 담당자분이 11일 토요일 행사가 취소되어 토요일 언제든 우리가 편안한 시간에 들어와도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원래 계획대로 주일 새벽에 들어가서 무대 세팅을 했더라면 예배와 공연을 준비하느라 일꾼들을 밤잠도 자지 못하고 모든 일정에 이제 애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토요일에 형통하게 행사 준비를 할 수 있었죠. 이런 은혜 가운데 감동으로 공연을 하여 3일째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날씨도 어떠했습니까? 창립 행사 전날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 예보와는 달리 행사 물품을 차량에 싣고 옮기는 시간만큼은 비를 멈춰주셨습니다. 행사 전날 1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짐을 싣고 마지막 차량이 행사장에 도착하여 물품을 다 내리자 멈추었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립 행사 당일 날씨는 여러 성도님들께서 처음 하신 대로 비 오지 않고 행사하기에 최적의 맞춤 날씨로 역사해 주셨지요. 토요일도 비가 오셨고 금요일도 오셨고 또 월요일도 오셨고 화요일도 오셨고 쭉 그렇는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 창립 당일날만을 꼭 이렇게 지켜주신 것이죠. 본문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루심으로 사도 바울처럼 또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선한 향을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느라는 말씀대로 그 진한 향에 감동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장차 가장 아름다운 예루살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